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수고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내일도 쉬는 날이고 월요일도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절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바람 불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8월 15일이고요. 광복 기념 81주년입니다. 35년간의 그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백성들이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온 날이 광복절이지요. 다른 나라들도 이 비슷한 국경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해방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독립기념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덜란드나 이탈리아는 그 나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해방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콜롬비아나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어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기념해서 독립기념일이라고 이 날을 경축하고 국경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합니다.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광복절 이렇게 지키지요. 찾아봤더니 이 광복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게 1949년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모여서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지정하는데 네 가지를 지정했습니다. 3.1절, 그리고 헌법 선포일, 그리고 독립기념일, 그리고 개천절 이 네 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회에 의결을 붙이고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함께 모여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이름이 독립기념일에서 광복절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나 봤더니 기록이 남아있진 않은데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독립이라는 말보다는 광복이라는 말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조금 더 깊이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가 되었던 것이 갈려져 나오는 하나에 자립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광복이라고 하면은 그 말뜻이 여러분 아시죠? 한자어로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고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던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다시 빛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에서 광복절이다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 빛을 회복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빛을 회복했다라는 것, 소망을 회복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희망을 회복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뭘까요? 사실 지문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빛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빛이고요. 오히려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더 어렵습니다.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빛은 시각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빛이 빛이지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한번 이 빛을 해석했나 또 찾아봤더니요. 더 어렵습니다. 파동이면서 입자인 것, 에너지의 한 형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거 몰라도 우리가 빛이 뭔지 잘 알아요. 지금 여기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잖아요. 빛이 있어요. 우리한테 더 친숙한 빛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 빛이란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 저 사람 참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몸에서 어떤 발광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빛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빛이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참 고생하고 어렵게 지내고 참 열심히는 하지만 참 뭔가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야, 드디어 뭐가 바란다고요? 빛을 바란다. 야, 이제 얘가 빛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한테 익숙한 빛은 오히려 이런 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빛을 보지만 빛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빛을 손으로 이렇게 잡거나 만지거나 다룰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다루는 것보다 빛에는 훨씬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줄기 빛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빛 한 줄기가 이 사람이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지우지 않을 희망의 빛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빛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빛이 있으세요? 우리는 빛 안에 살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이 광복 81주년인데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빛 안에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확실히 전에 비해서 세상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해 전에 이 등을 다 LED로 바꾸고요.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저 위성에서 야간에 위성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보니까요. 이 한반도가 딱 절반을 갈라서 저 북쪽에는 그 평양 쪽에만 미미한 빛이 있고요. 이 남쪽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도시에 환하게 빛이 밝혀진 사진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빛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사실 저 북한 땅과 다름없이 상당히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을지로 이 충무로에 있는데요. 사실 이 을지로 충무로에 예전에는 밤이 되면은 이 인쇄소나 이 옆에 사업장들이 다 불을 끄고 아주 깜깜했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아주 밝게 빛나지요. 이 동네가 아주 또 핫한 동네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동네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전보다 많이 밝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빛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더 빛 안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빛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밝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지요. 분명히 세상은 많이 밝아졌는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어둡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뉴스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밝은 소식, 환한 소식들보다는 어두운 소식, 깜깜한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요. 사실 밝은 얼굴과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삶의 깊이 찌든 얼굴과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아픔의 그 고난 가운데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저 세상의 이야기, 교회 밖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요, 사실 이 어둠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내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왔던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함들 때문에 내 삶이 환하고 밝게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어둡게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걸어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사도는요, 우리가 빛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 빛을 추구하는 사람들, 빛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읽으면 마치 모범 답안처럼 우리한테 들려지는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막상 내가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한테 너무나 아득하게,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과 이 아픔이, 이 실패가 너무나 깊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도 너무나 낯설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이 본당에 전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보지를 않아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좋은 전등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여기 수많은 전등 중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전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전등을 갖다 놓고 아무리 전등을 많이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등, 아무리 많은 전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출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광복입니다. 빛의 회복, 빛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자 광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말 바꿔보면은 빛의 자녀들 답게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답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 잘 아는 말이지요. 이게 명사 뒤에 붙으면요, 그 앞에 있는 그 명사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사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다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다움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답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있는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 빛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의 모습, 그들이 맺어가는 삶의 빛의 열매의 모습이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착함, 선하다라는 걸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착하다라고 할 때 뭘 보고 착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둘째가 유치원 때 얼굴을 좀 많이 다쳐가지고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저랑 저희 아이랑 이제 외출을 해서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중간에 한 할머니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안녕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침 여기 딱 그 반창고 붙인 걸 보시면서 어머 너 다쳤니? 어쩌다 다쳤니? 너 진짜 아팠겠다.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엄마 아빠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이고 어떡하니. 아이고 너 잘 나야 되는데. 아우 이거 잘 낫도록 그렇게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러시면서 그 엘리베이터 그 짧은 얼마나 됐겠어요. 몇 초밖에 안 된 그 시간에 그래 꼭 잘 나야 돼 아물어야 돼 그리고 잘 가 좋은 하루 보내 이러시면서 엘리베이터를 내리셨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저희 아이도 워낙에 이렇게 숫기가 없다 보니까 멍하니 듣고 있다가 그냥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랑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지고요 걸어가는데 아이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니 아빠 아빠 저 할머니 참 착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어른한테 착하시단 말을 써. 어른이 친절하신 거지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그 할머니의 어떤 면에 있어서 저분을 착한 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기에 무엇을 보고 그 할머니를 착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에게 보였던 관심이었을 것이고요. 친절이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응원해주는 마음 그것을 아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함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밖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밖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착함이더라고요.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착함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관심이나 위로나 용기나 격려나 어떤 공감은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은 그 나에게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내 밖으로 돌리는 것이 착함이더라고요. 나를 향했던 친절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해지는 것이고요. 나를 향했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 그게 바로 착함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 착함이라는 것이지요. 빛의 사람은요, 그 빛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당연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영국에서는 지난 2018년에요 새로운 장관직을 하나 개설했었습니다. 근데 그 장관직의 이름이 뭐냐면요 고독부 장관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외로움부 장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장관이 외롭다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들을 돌보기 위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주무부처 장관을 처음 세웠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도 2021년에요 고독 고립 대신에라는 보직을 세웠습니다. 정부 안에요. 워낙에 홀로 거주하고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고독 대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빛의 열매, 이 착함의 열매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열매는요, 의로움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그런 기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옳은 것과 잘못된 것,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과 불의하다 생각하다는 것 기준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요, 여러분이 의롭다 생각하시는 것과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 의롭다 생각하시는 게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기준이 되었고요, 항상 주관적인 의로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 맞나 무엇이 틀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람들은요,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더 주목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의와 다를 때가 있지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의 때문에 내가 외로워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빛의 사람들, 그 빛의 자녀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의와 의가 부딪혀서 다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다들 자신들이 옳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요. 또 그걸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도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전 세계 나라들이 자국의 의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의와 부딪혀서 전쟁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때보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빛의 열매는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레테이아. 여러분, 그리스 신화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테라는 신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각의 신인데요. 이 레테가 이 알레테이아의 같은 어원을 쓰는데 아가 붙어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음, 숨겨지지 않음, 거짓되지 않음, 그게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이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그렇게 다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사이에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릴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이란 것에 가만히 보니까 진실함은 나를 향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모순된 것들과 거짓된 것을 다 걷어내고 내가 정말 맑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뭘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 내면을 가꾸고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빚어가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 그들이 맺는 빛의 열매가 바로 이 진실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호수에 갔다가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 자기를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증후군을 알고서 나르시시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에 또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는 걸 견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견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깔아 뭉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병들어가고 다른 공동체를 병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을 과장되게 확대해서 바라보는 것 아니라 축소해서 비하해서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진실함의 모습을 살아가고 진실한 영혼을 빚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한 마음이 착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나 자신을 향한 마음이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빛의 예배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진실함과 그 의로움과 그 착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요, 우리를 빛의 자녀, 빛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해보셨지요? 사랑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기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광복의 복자가 회복한다는 복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복자에는 대답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복명복창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관이 부하들에게 앞으로 갓 하면요, 부하들은 네 갈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앞으로 갓 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이게 복명복창이에요. 여러분, 광복이 그저 빛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 빛을, 그 빛에 응답하는 것, 그게 광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광복이라는 것이 빛을 되찾는 것이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회복시켜주신 그 빛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그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빛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그 비추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날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이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면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영락교회도 또 81주년을 맞으며 지나갑니다. 그 오랜 시간 어려운 시절을 지나 저희 가운데 빛을 되찾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주님, 전에는 저희들이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이 빛을 되찾은 사람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해 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의로운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며 우리 자신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